간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권세를 가진 자들과 시민으로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권면이고, 8절부터 10절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1절부터 14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이 아닌 빛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렇게 옷 입으며 살아가자라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 오늘 말씀을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나눌 수는 없고, 앞에 부분 권세를 가진 자와 세금에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3장 1절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력자들, 권세들, 이게 누구냐면 이제 정권을 잡은 자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당일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권력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이미 정해주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서 조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써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 당시의 권세는 누구였을까요? 바울 누구였을까? 누구였어요? 초기 교회의 권세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요. 로마 제국이죠. 들어보셨죠? 예. 당시 예수님이 살던 유대 땅이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의 국가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나라로서의 국가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속주로, 작은 하나의 속주로서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서 정복당한 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의 그 권세는 바로 로마 제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2절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후에는 쭉 읽어드릴게요. 2절 새번역이에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요, 로마의 권력과 지배체제를 존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권력에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국가 권력에 있어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생각들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종하라라고 했는 말씀을 그저 무조건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그 다음에 계속 그 이유는 말씀을 해드리면, 이 악한 국가에 대해서 반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복종하라고 말하고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지배체제에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번역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여기서 말하는 그는 권력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자들이지 악한 자들이 아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지 그가 무턱대고 진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양심에 따라서 온전히 행해야 되고 특별히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6절, 7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똑바로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금 바치는 의무를 온전히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인 권력자들은 이 세금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또 국민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권력자들에게 굴복하거나 굴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본분 그리고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온전히 수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무시하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내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권력자들을 따르지 않는 그 행동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세금 징수를 바르게 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악한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악한 권력자들 있어요? 없어요? 독재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악한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예. 이 악한 권력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나타났던 독일의 대통령 아돌프 히틀러가 있잖아요. 이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절대적인 악을 도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그냥 따르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가? 실제로 당시 독일은 기본적으로 종교가 국교가 기독교예요. 국교인 기독교에서 그런 악의 선봉장 같은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리고 히틀러가 나타나서, 대통령으로서 7일 할 때, 수많은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거 여러분 모르셨죠? 그리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요구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을, 왜냐하면 히틀러가 아리안주의라고 해서 우생학이라고 해서 유럽인들, 특별히 아리안 계통의 사람들이 우월하다고 해서 우월한 사람들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우월하지 못하는 열성인자들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집시들과 그리고 누구예요? 유태인들을 대량학살한 겁니다.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거를 이뤄간 사람이 히틀러예요. 아리안의 혈통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장하면서 과학자들과 학계와 종교계들도 이것을 다 따르고 지지했습니다. 종교계에서 지지할 때는 로마서 13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지지 성원을 냈던 거예요. 이러한 히틀러의 악에 대해서 종교계들이 그것을 따르고 지지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독일의 목사님들이 지지성원을 펼쳤던 로마서 13장 1, 2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말씀인가? 그때 독일의 신학자, 독일의 목사님,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히틀러를 내려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내려오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히틀러를 암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미치광이가 버스를 운전하도록 방치하게 되면 모든 승객들이 죽게 된다. 미치광이를 운전대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계획을 했고 그리고 이 히틀러 암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전날 발각되어서 죽게 됩니다. 안타깝게. 그리고 3개월 후에 히틀러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는 자살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암살 계획이 발각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의 순교를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올바르지 않은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행해야 되는지를 지금도 본헤퍼 목사님들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권력자들에게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잘못된 해석은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세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혈안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까? 탈세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고요, 국세청에 계산되지 않도록 현금을 주고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이중장부를 만들어갖고 거짓장부를 만들어서 속이기도 합니다. 버젓이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당신이 일했던 회사에서도 이중장부를, 교회 장로님인데 이중장부를 해서 그렇게 탈세를 통해서 이제 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믿는 자들이, 교회 장로님이.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권력자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권력자들이 사람을 다스리고 또 혜택을 주는 것, 여러분,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금은 우리가 잘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일반 서민들은 세금을 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기업하는 분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우리도 세금을 납부할 때는 성실하게 납부해야 되죠.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 제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권이 이제 권력을 부여잡게 되면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체 국민으로 하여금 또 그것을 또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 예가 담뱃값이 오르거나 또 술값이 오르는 것, 그게 다 정부가 일반 백성들에게, 서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올리는 편법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이제 다른 일반 서민들의 이제 혈세를 이제 얻는 거죠. 어떤 정부는 기업의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원성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조세에 대한, 세금 징수에 대한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가지고 정말로 올바른 일에 사용하느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가가 정권을 잡은 이들이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핵심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세금을 가지고 온전하게 사용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전하게 사용하는가라고 할 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디서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정말 선진국에서는 국가 세금을 가지고 온전하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되어 있고, 국민들의 복지에 많은 세금들이 투여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안 내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부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안 내려고 하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세금에 대한 가치들, 그러한 불신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영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제가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고소득자가 아닌데, 네, 세금에 원천 징수를 했어요. 30%.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 적정 소득이 오르면 그 소득에 기본적으로 한 30%는 냅니다. 예, 그리고 매월 카운스 택스를 하고 해서 그 주정부에 내는 돈이 한국 돈으로 한 30만원 됐어요. 매월. 30% 전체 제 소득의 연봉의 30%를 내고, 그리고 또한 주정부에 한국 돈으로 30만원 정도 냈어요.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은 거라고 우리는 느껴지죠.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내나? 그런데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은 더 많아집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손흥민 선수 있죠? 손흥민 선수 연봉을 100억이라고 했으면 손흥민 선수가 내는 연봉은, 세금은요, 51%예요. 예, 100억을 번다고 했을 때 51억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버는 돈에 돈보다, 자신이 갖는 돈보다 내는 게 세금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은요, 50%가 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요. 그는 세금 핵폭탄이라고,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세금 핵폭탄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다 냅니다. 세금을 탈세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저는 못 들어봤어요. 성도님들로부터도 다 꼬박꼬박 다 내야 할 돈이라고 하고, 또 당연히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다 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이 일들이 나타났어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이 징수되는 세금을 가지고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또한 사회적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분들, 그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 보면 휠체어 있잖아요. 휠체어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전동휠체어,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이동하려면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먼 거리는 차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냐면 차를 제공합니다. 누가요? 정부가.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탈 차들은 전동차가, 전동 휠체어가 이동하려면 큰 차가 필요해요. 그 차를 정부에서 제공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리고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되면 엄마는 경제적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를 자녀를 이제 돌보면 엄마에게 그 페이를 돈을 지급해 줍니다. 예, 엄마가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약자들에 있으면은 집도 제공해 줍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어려운 상인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코로나 사태 때 어려운 상인들 많았잖아요. 자영업자들 힘들었잖아요. 200만 원 준다, 뭐 얼마 준다 말이 많았잖아요. 영국에서, 제가 코로나 사태 때 영국에서 살았는데, 영국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사태 때 자영업자들에게, 그 자영업자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를 지원했냐면 소득의 80%를 지원해줬어요. 1,000만 원을 벌으면 80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그것은 매달 2년 동안. 엄청나죠? 그리고 직장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 예, 이제 서비스업에 하면 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서빙을 하는 분들, 예, 그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임금을 80%를 지원해줬어요. 정부가. 일을 못하고 있음에도 80% 지원해줘서 그분들에게 80% 돈을, 뭐 100만 원 받으면 80만 원을 지원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역시 이 나라는 다르구나. 이 나라는 다르구나. 이 세금을 다 이런 데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혜택을 받았어요.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서 80%를 지원해줬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건강한 사회, 의심하는 사회, 그래서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가짜로 정부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회가 정말로 투명한 사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서 주님, 서로가 서로를 믿고 또 정부는 그런 국민들에게 온전한 지원들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 좋은 사회 또 아름다운 사회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나 자신이 이 사회에 아버지 그 올바르지 않은 그런 국가 권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가 투명하고 정직하고 또 공평하여서 하나님 국가 권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아버지 정말 좋은 사회 되길 원합니다. 건강한 사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살기 더 좋은 그런 사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은 뭐 헬 사회다 지옥 같은 사회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아버지 건강한 사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아버지 행복한 사회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정권을 잡은 주님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게 없어서 어리석게 아버지 있는 자들에게만 아버지여 혜택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백성들 국민들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면서 아버지 우리 국민들 향한 정권의 아버지여 그 복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으로 만연한 우리들의 생각들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부서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아버지의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정말로 살아가는 데에 좋은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백성들 국민들을 또 이끌고 또 섬기는 국가권력이 정말 좋은 생각으로 온전히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시고 높은 데 마음 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정직하게 일을 행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 행할 때에 아버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아니라 국민들을 봉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국민들은 국가 권력에 아버지 존중하게 해주시고 또 세금을 온전히 납부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서 살아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아버지 공병하고 공평한 그런 세상이 되어서 주님 국민들에게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많은 혜택들이 제공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외롭지 않고 또 소외받지 않고 또 정당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